곧 이 모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 속에서 구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그들과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일에 그의 마지막 사명의 순간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생애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을 스데반은 본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발에 신을 풀어라. 왜냐하면 내가 서 있어 왔던 그 장소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불붙는 가시나무 떨기의 형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에게 사명을 가장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첫 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먼지와도 같은 인간 사이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한계의 선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엄격하게 그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룩한 여호와이지만 너는 보잘것없는 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죄인일 따름이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앙한 대가로 복을 받는 것입니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제부터 저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는 것이 최우선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신앙을 갖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에 눈이 떠지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그 좁혀질 수 없는 무한한 차이를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며 또 반대로 영원한 형벌 아래에 놓여있는 죄인인 내 자신의 인간의 이 비참한 실존에 대한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발견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자들 안에 선명하게 아로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첫 대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채로 신앙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동기동창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오만무례하고 무지한 교인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지극히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의 한 조각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돌려 세워놓고 그냥 자기들이 분주한 자기들의 삶에 묶여서 정신없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아 주일이냐? 그럼 교회 가서 또 한 시간 예배 드려야지 뭐. 이런 교인들을 볼 때마다 과연 저분들의 신앙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치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저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려고 저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일관하시는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언제쯤 저분에게 저 무지함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까 기도할 뿐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리고 그 영원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신앙의 출발선상에 서 있지도 않은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정확한 지식 없이 시작된 신앙이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도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그저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때때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때때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런 지리멸렬한 그랬던 신앙의 모습이 지루하게 그의 신앙 속에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저 우매함과 어리석은 신앙의 근본적인 원인도 이 하나님을 그들은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한 공허한 공백을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의로 채우자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뭘 해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의 그 무익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무지한 실존을 늘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이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 교회는 다녀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어떤 재미로 교회를 다니느냐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재미로 교회를 다니게 된단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라고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그게 헌금이면 돈을 많이 내놓는 것이고 봉사면은 열심히 교회에서 모든 일을 자기가 다 도맡아 하는 것이고 뭐든지 자기를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것에 그것이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꼭 그런 신앙생활에 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만나가야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신자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단한 충성과 헌신을 했어도 그것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인데도 그것이 교회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또 숨기고 또 숨기는 그 겸손이 어디서 나오느냐. 날마다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경외심과 사랑으로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겸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형식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무지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로 하여금 네가 뭘 해야 된다, 너의 사명이 이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태산같이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보잘것없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사명은 그 다음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와 위엄 앞에서 엎드릴 줄 모르는 자에게 무슨 사명에 가당케난 일이겠습니까? 사명 주면 어떻게 헌신착처럼 여기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바쁘면, 자기에게 더 즐겁고 재미난 일이 있으면 언제 내가 뭐 그런 걸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는 어떤 존재에 지나지 않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교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땅끝까지 높임을 받으신다면 저 같은 존재는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예비된 겸비한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준비가 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스데반은 이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4절에 내가 애굽에서 나의 백성의 학대를 확실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해내려고 내려왔다. 그리고 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모세 이 관계에 대한 설정이 분명해지고 난 다음에 왜 모세를 불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생명 없는 이방의 우상 같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궁핍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우겨싸매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억울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의인을 핍박하고 고통을 준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고통당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그때까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 아마도 스데반은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비탄과 탄식과 눈물뿐인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낙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시고 끝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정법원으로 향하는 두 부부의 마음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돌려세우기도 하시고 힘들고 고통뿐인 인생에 모든 것을 접고 이제 그냥 이 세상을 버려야 되겠다. 죽음으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그래서 다리 위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의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기도 하십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시고 끼니가 없어서 굶어가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빈사의 소년에게 기적적인 구제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도 하시는 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무슨 영상을 보니까 한 3살 정도 된 아이 같아요. 그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어요. 문이 닫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나 봐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지금 너무 무서운데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닫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자마자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아이가 깜짝 놀라요. 아이가. 방금 기도해놓고도 아멘 하는데 문이 열리니까. 그리고 아이가 걸어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어요. 많은 사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것 같아요.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배웠으니까 선생님한테. 눈을 딱 떴는데 문이 열리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보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도우실 그날을 새 날을 열어주실 그때를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뽑아든 카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애굽으로 구출할 사명을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부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바람이 부는 사륙의 현장에서 모세를 건져내서 바로의 궁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80년이라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전에 준비하고 계셨다. 오늘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역시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살다가 죽은 영적인 백수들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벌거숭이 같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영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면 오늘 이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쓰임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양떼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늘 무거운 눌림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 그러나 그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그들이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임명했느냐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던 이 모세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통치자와 구속자로 가시덤불 속에서 그에게 보이던 천사의 손과 함께 보내셨다라고 스데반은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말에 전부 다 꿇어야죠. 모세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누구도 감히 모세에게 대항하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너 같은 자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대체 누가 언제 우리는 너 따위 같은 존재를 우리의 리더로 세운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반항을 했던 사실을 스데반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모세였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버랩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조상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들에게 반발을 샀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권위를 도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겼다고 이 사실을 모세에 빗대어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스데반은 일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호위하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이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가 분명했었다고 스데반은 분명하게 모세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시오 통치자이셨다는 것을 스데반은 계속 모세의 이야기의 밑바탕에다가 이 메시지를 깔고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의 무지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에게 대해서 도전하고 그에게 대항했듯이 오늘의 너희도 동일한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대적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을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어서 이 모세가 수행한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이 사람이 그들을 인도해냈다. 애굽 땅에서와 홍해 바다에서와 광야에서 40년을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무시할 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려 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영도하게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편견과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과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족한 일인지를 스데반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죽인 예수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멸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이 부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던 모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형제들로부터 너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와 같은 예언을 했었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즉 구약의 모세는 메시아의 모형으로서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밝히고 있는 거죠. 모세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의 모형이 되는 존재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출애굽의 모세의 위치를 스데반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께서도 모세가 예언한 인물이 자기 자신이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탄식하셨던 것을 성경은 이미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38절의 내용에도 스데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사람이 광야에 있는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다.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그가 우리에게 주려고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전하던 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복음을 대조하면서 모세라는 모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집사 스데반의 모습이 그의 설교 속에 이렇게 배어나오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의 이 긴 설교, 그의 긴 이 변증적인 설교의 핵심은 뭐냐?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조명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딱딱한 성경 얘기해가지고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나 믿을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은 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결국 그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다시 알리고자 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든 스데반의 논지는 기승절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 구약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갑니다. 결국은 예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성경은 당연한 이야기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제해버리면 세상에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죽하면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목을 걸고 소망을 두겠습니까? 세상에 어디 소망이 없으면 세상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패가 갈려가지고 사람들은 감동받고 싶어합니다. 존경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를 감동시켜줄 뉴페이스에 사람들이 목이 말라합니다. 슈퍼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슈퍼맨. 누가 좀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좀 해결해 주지 않나. 저는 그래서 오늘의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작은 희망을 봅니다.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들 가운데 예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이 땅에서 그토록 열변을 토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약의 인물들을 줄줄이 꿰면서 그가 전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주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을 만나셨나요? 그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였습니까? 모든 대화의 결론은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불러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굴 붙들고 마지막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만 남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변호하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집사 스데반을 보면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진리를 연구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정통한 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에 우리가 남길 말도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고 마지막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 아는 지인들,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언제 죽는지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하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는 진리, 십자가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열정, 복음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그 성경의 해박한 지식, 그가 무엇이 집중했는지를 기억하고 죽음 앞에서도 다른 것을 말하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되새기는 기회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이 시대 사람들 역시 스데반이 살았던 그 시대 유대주의자들처럼 복음의 귀를 닫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때이지만 우리의 사명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를 변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